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다윗은 이제 실질적으로 남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합해서 통일 왕국의 실질적인 왕으로 매김질하죠.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통일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전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8장은 1절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끝없이 승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도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8장 전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이 다윗이 지금 미국과의 전쟁을 해도 분명하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간다면 성도는 다윗이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백전백승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고 했습니다. 통합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한 곳이 바로 블레셋 국가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적수, 영원한 대적자였던 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전쟁, 이 블레셋을 쳤던 이 전쟁부터 약간 전쟁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공격을 해오면 그 공격해오는 것을 수비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이 전쟁부터는 다윗이 직접 선제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을 맞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싸우는 모습,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공격하면서 먼저 나가서 쳐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온전한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을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진멸해 나가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가서 싸운 그러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셔서 그곳에서 적군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와 같은 양상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싸움에서도 지신 적이 없죠.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가서 싸워서 쳐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빼앗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이기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살육 장면, 이런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죄악의 세력과 우리가 대항해서 정복하고 싸워 이기는 문제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어미는 것도 먼저 해야 되고 용서를 하는 것도 먼저 해야 되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전쟁을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는 영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사탄을 상징해 주는 세력이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는 늘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그 모습,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그러죠. 이 메덱 암마는 어떤 한 작은 성이나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덱 암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대부분의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메덱 암마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덱 암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암마 그러면은 아바 그러면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암마 그러면은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암마, 메덱 암마 그러면은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서 그 나라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수도,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에 통치를 받고 있고 그게 예속되어 있는 다른 조그만 성읍들을 그 어머니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어머니의 성은요, 가드성을 말합니다.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있는 성이 가드성이었죠. 이 가드성 주변에, 즉 굴레를 이루고 있는 굴레의 성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 가장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큰 성읍들이었죠. 네 개의 성읍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성들은 전부 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가나안 땅이지만은 블레셋 이 지역은 정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굴레, 메덱 암마를 말하는 거죠. 이 굴레를 다윗이 정복을 했다는 것은 아말렉 전부를 다 정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면서 이 블레셋 땅만큼은 정복을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그곳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죠. 다윗이 통합왕국에서 왕이 되면서부터 왕노릇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죄의 근본적인 요새, 그 요새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다윗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사일을 날려서 제일 먼저 타격을 하는 곳이 바로 적의 지휘부입니다. 그 지휘부를 타격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는 거의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지휘부가 이 메덱 암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우리들에게도 이 메덱 암마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을 말합니다. 이 죄가 그리스도인의 각 심령 안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우리를 좌우지하려고 끌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메덱 암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통합왕국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그가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기고 나면은 다른 전쟁은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가장 떨쳐버리기 힘들고 어려운 죄악, 가장 큰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물론 뭐 죄악 그러면 다 똑같은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죄악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제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순 것과 같은 겁니다. 머리를 깨어 부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미 그 전쟁에서는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고 나가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를 깨어 부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나가면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쟁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복을 어디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냐면은 모압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서쪽에 있는 나라이고 모압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랬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이 없을 때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롯이 롯의 두 딸과 더불어 동침을 하고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 모압을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압 사람들을 땅에 다 엎드리게 해놓고 줄을 가지고 재어서 일정 길이보다도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사실 이들은 장정들이죠. 그리고 그 일정한 길이보다 작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살렸습니다. 즉 군사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죽여놓았던 것이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은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말을 포획을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을 잡아서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는 나머지 말들은 다 뒷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킬레스 건을 끊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이 말이 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한 피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이 없는 병사들 10명을 쉽게 당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전쟁에서는 국방력에서는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겁니다. 다윗은 그 말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자라고 하거든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세 번째가 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의 아킬레스 건을 끊어버린 이유는 전술 전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는 그런 나라라면은 국방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핵무기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탱크도 만들어야 하고 대포와 소총도 만들어야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두지는 말라고 그랬죠. 말을 두기는 두지만은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병을 철저하게 의지할까 봐서 그런 것이죠. 무기를 손에 쥐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는 가지고 있고 병사는 준비를 해두지만은 그러나 너무 많이 두지는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 이와 같은 나라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병사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것,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저축을 많이 하는 것,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도둑이 들고 좀이 먹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노년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 생활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은 건 그건 여러분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가 부모를 공개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미리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 의지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절하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길에서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죠. 너무 많이 물론 많이 쌓아두는 분도 뭐 없으시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살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 6절 말씀에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점령을 합니다. 아람, 소바,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모압은 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주변의 악의 근원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고 나아가면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손을 먼저 내어 밀라는 것이죠. 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도 네가 먼저 하라.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어 뻗은 그 손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한 나라들에서 얻었던 은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연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기쁨 속에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면서 그것만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국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게 하셨던 이 다윗도 알고 보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것은 그가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다윗을 동역자로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셨고 바로 그 사람을 다윗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이 전쟁에서 늘 백전백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꾸만 승리를 하다가 보면은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면에 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의 마음 상태는 내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사람을 다 좌우지할 수 있는 왕인 것처럼 진짜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왔고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엎드리는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실하려면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언약을 믿어야 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딱 고정을 시키고 우직하게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기침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그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걸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살짝 손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두가 다 다윗에게 박수치면서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로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간이 감히 내가 이 정도 했다 라고 자랑하기 시작을 하면은 망조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길에 접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 나갈 때에 정말로 조심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외형과 크기와 규모의 우상에 붙들려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숫자를 자랑을 했고 헌금을 자랑을 했고 건물을 자랑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서서히 변질을 되어간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은 것이 목회자들의 자랑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수십억을 저축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었고 새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암에 걸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먼저 망하는 곳은 교만한,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그곳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이 유명한 선언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습니다. 불의가 횡행하고 오류투성이고 불합리함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악인이 득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규하듯이 외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든지 우리는 이 이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끔찍한 일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전염병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고 거기에 성취해 나가실 때 반드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성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사배상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산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와 같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좌우에 환경과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속에 접어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고 모으고 있는 이 손을 그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으면 그는 그곳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주잡은 그 손을 꼭 잡고 계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